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들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지구 관측용 위성인 광명성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명백한 국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국제적 규제를 모면하려는 적대적인 가식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파행 속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단은 어제 계획돼 있던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의 기본 틀과 의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협상 절차도 준비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시리아 정부 측은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주요 반정부 단체도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스트라 특사와의 회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앞서 어제 반정부 측이 협상에 임하도록 설득한 뒤 평화회담이 공식 개시됐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오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7%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와 호주 S&P 지수도 각각 2% 이상 내려갔습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 뉴질랜드 증시들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오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3월 인도분은 또다시 배럴당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베라 조로바 법무대표는 어제 이번 합의가 3개월 안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상 접근이 제한적이고 안전한 감시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도 이번 협정은 대서양 간 상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관계가 긴밀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사생활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례 검토 작업이 허용됩니다. 사생활 보호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안전한 항구로 명명된 15년 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럽법원은 지난해 10월 안전한 항구 협정은 유럽인들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에서 성관계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관리들은 이번 환자가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된 남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병을 앓던 사람과 성접촉을 한 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돼 있는 남미 지역을 여행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성접촉만으로 전이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그러나 이번 경우 태아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올해 들어 멕시코에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2만 3,700여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다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체포된 3만 7천여 명에 비해 36%가량 줄어든 것으로 1년 중 가장 적은 수치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사람은 모두 33만 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5년에 170만 명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2월 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비난, 경고, 자제 촉구 등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자신의 과거 입장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통보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북한이 2일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rning we received a letter from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who contacted us through the DPRK's permanent.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의 산제이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김광철 최신상이 오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가동기간 4년에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알려왔다면서 이번 위성이 비정지 궤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어 현재로선 필요한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제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북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 간 전파 충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위성의 위치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주파수와 궤도 등 자세한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The missing information is about the frequencies of transmission, the parking slot of the satellite, even though we imagine that this is a non-geostationary orbit.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 담당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8일에서 25일 사이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북한이 IMO에 보낸 위성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과 시간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국가해사감독국 전기철 국장의 명의로 국제기구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 평양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를 발사 가능 시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료는 위성 1차 추진체가 한국 태안 앞바다 부근에 떨어지며 인공위성의 보호덮개인 페어링은 제주 서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은 타이완 남쪽, 필리핀 북쪽 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기철 국장은 국제해사기구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7차 회의 결의 706호에 따르는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위성 발사 예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구역 좌표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위성 발사가 기상 예측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자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is act would violate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utilizing proscrib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반인 4차 핵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리고 압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이미 채택된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통보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his latest announcement further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the North Koreans a swift, firm message.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통보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북한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국제 의무의 명백한 위배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regard a step like that by the North Koreans as just another irresponsible provocation.
조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불안정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협력해 이런 위협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장관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음에도 중국을 유엔 제재에 동참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의 역할과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Foreign Minister Wang Yi acknowledged that China did have a role to play.
커비 대변인은 다만 중국이 이런 노력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화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군사 행동이 점점 두드러지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내리는 결정의 동기와 의도를 알기 매우 어렵다며 북한인들조차 그들 지도자의 생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3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 측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5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5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1차장은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응한 한국의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 척만 운영하던 해군 이지스함을 두 척으로 늘려 각각 서해와 제주도 남방해상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과 2단 추진체를 모두 추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1000km 밖에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된 발사 54초 만에 탐지했습니다. 또 지상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가, 공중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PSI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위장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화상 협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안보리 제재 논의에 미칠 영향과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북한이 국제기구에 주장한 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를 핑계로 한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 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이 동일합니다. 장거리 로켓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로켓 기술은 똑같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위성체가 탑재되고 대기권을 벗어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로 끝납니다. 이에 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탄두가 실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최고 음속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고열을 견디는 재료 기술도 확보돼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해 이전보다 사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사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조정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핵무기 능력이 큰 폭의 발전을 이뤄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10년 전에 주장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제한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와는 북한의 위협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억제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연설한 뒤 가진 문답에서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는 환경이 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that was a different circumstance then. It was a test launch missile, and our policy was that we weren't not to tolerate it. And
10년 전엔 타격 대상이 북한 미사일 기지였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민간인 시절이던 2006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며 군사 분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와 북한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특수전 병력 등 모두가 심각한 사안들이라며 10년 전과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승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맹렬하고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were as successful as they may have.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런 결과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손에 탄도미사일과 결합된 핵무기가 있고 북한 정권의 이상한 행동도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안보에 대한 다섯 가지 도전들을 언급하며 세 번째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hird challenge is North Korea, a hardy perennial, a threat to both us and to our.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을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는 의미로 질긴 단연생 식물에 비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모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매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 외에 미국에 대한 다섯 가지 점증하는 도전으로 유럽 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억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안정과 재균형 유지, 이란의 위협 억제, 그리고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등 테러리즘의 척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017 회계연도 예산을 이런 점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해저, 사이버, 우주, 전자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 예산으로 5,83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9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먼저 지난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채택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것인데요. 특히 흑연과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군요.
네.
이 광물 거래 제재는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는 조항이죠.
예,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광물 거래 의무 제재 조항 때문입니다. 제재 영역을 무기 거래에서 상업적인 무역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죠. 다만 상원안도 전제는 광물 거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 북한 노동당, 북한의 군사 안보 활동, 강제 수용소 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제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상원안에 추가된 제재 조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활동에 연루된 이들이 반드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이 북한 정부와 금융거래를 하는 이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원안은 또 외국인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에도 사이버 테러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상원안은 대통령이 조사를 실시해서 제재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한 점에서 더욱 강력합니다. 상원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 활동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법안에 포함시켰는데요. 북한이 더 이상 사이버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이 증명할 때까지 행정명령이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제재 내용이 있습니까?
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재무부에는 북한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미국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많은 부분 북한의 불법 활동이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근거들을 이용해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행정부의 이행을 확실히 강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egislative branch wanted to make sure that what it's passing into law is going to force action. And you know, when you have discretionary
코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고 폭넓은 면제 조항을 두면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 등 행정부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의원들은 제재의 실질적인 이행을 매우 강력히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재 대상은 미국인으로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개인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어떤 나라 사람이든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거죠.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상원하는 북한의 석탄과 광물 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절반이 석탄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간접 제재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의회 기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주더라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를 VOA와 단독 인터뷰로 했는데요. 북한 제재 법안의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ose entities will be Chinese entities and you know it's a shame the country that could really push back against what North Korea is doing is China. As you know, they're always focused on
코커 위원장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이 항상 안정에만 집중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제재안이 중국의 대응을 바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안 입안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교적인 보호자이자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also send a strong message to China, North Korea's diplomatic protector and largest trading partner.
미국은 북한을 멈추기 위해 가용한 모든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인도주의 활동에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보호조항이 있습니까?
네,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간 유효한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의 활동이 실제로 구호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단체들의 활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의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북한 제재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곧 처리될 예정이죠?
네, 2월 둘째 주에 처리될 전망인데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이 이 상원안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양원 협의회를 요청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상원의 계류 중인 북한 제재 법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가 가까운 장래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가 방북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초청 등 북한에서 건설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방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인권 담당 전권 대표를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 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람보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여전히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유럽연합은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초청했지만 두 사람 방북 문제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 의회가 지난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나포된 미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일과 지난달 29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의 표결에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병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리로이 가르시아 상원 의원은 푸에블로호는 현재 외국 정부에 억류돼 있는 유일한 미군 선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gardless if you served in the Army or the Air Force, Coast Guard, Navy or the Marine Corps, one thing we veterans know is that we are all taught to never forget or leave behind.
가르시아 의원은 육군과 공군, 해안 경비대, 해군, 해병대 모두를 통틀어 미군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모두 데려온다고 배운다며 푸에블로호 송환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크라우더 상원 의원은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승무원 82명 중 생존자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엘빈 플러커 씨가 억류 당시 고문의 영향으로 여전히 동상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라우더 의원은 푸에블로호 송환뿐 아니라 당시 억류됐던 병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held on to this warship since 1968. And we will continue to plead with our pride and tradition to bring this ship named after the home of heroes.
다네아 에스카 하원 의원은 푸에블로호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존심과 전통을 걸고 송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1월 23일을 매년 푸에블로호의 날로 기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가 지난 1944년 육군 화물선으로 처음 취항했지만 1966년 해군 함정으로 재취항하면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 국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콜로라도 주민들이 48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푸에블로호의 날을 지정해 승무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 오린 해치 연방 상원 임시의장,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정찰 활동 중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으며 승무원 83명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됐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다 2013년부터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하면서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1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8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미화 16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달 중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츠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용 비타민제,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보통 매년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 달러와 1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아직 올해 추가 지원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에 대비해 북한에 44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가뭄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5-2016 엘니뇨 농업 식량 안보 영향에 대한 조기 대응과 반응 보고서에서 북한을 엘니뇨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37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44만 달러를 긴급 투입해 황해 남북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북한에서 자연재해에 좀 더 유연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변화를 불러오는 엘니뇨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기상급변에 대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 감소한 230만 톤, 옥수수는 15% 감소한 220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 230만 톤은 도정 전 기준으로 도정 후로 환산하면 150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일본 내 친북 인사를 통해 대남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 동안 일본의 친북 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계열 대학교 교원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경찰이 이날 조총련 계열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 전직 교원 박재훈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해 6월 10일 실업급여 관련 사기 혐의로 박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압수한 박 씨의 컴퓨터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지시문서, 또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직 간부가 보낸 활동보고서, 그리고 이 전직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히 225국 작성 문서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친북 정당의 주장을 침투시켜라, 또 반체제 시위로 한국인을 포섭하라는 등의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박 씨를 통해 한국 통진당의 전직 간부가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 때 정세를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2008년 총선 때는 한국 민족무용단체를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자 선거운동에 동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북한이 공작 활동에 대한 단속이 엄격한 한국 측에 직접 지시하는 것을 피하고 일본을 종교의 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실태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불교 종단인 조계종이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설날인 오는 8일에는 탈북민들이 모여 합동 차례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8일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이지만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불교계가 이런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지난 1월 31일에는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 80여 명과 함께 설맞이 문화 행사를 가졌고요. 오는 8일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설 합동 차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천조수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설 문화가 많이 또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음식 문화 또 의복 문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와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된 것인데 지역에 계신 다문화나 또 세트민 가족들을 데리고 이분들이 정착하고 거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우리라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런 하나의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또 2층에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먼저 일찍 먹을 거예요. 우리 떡국 먹는 거 먼저 일찍 먹고 올라오시면은 차가 드시고 싶으신 분은 입구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 드시고
1월 31일 행사에서는 사찰 예절과 민속놀이, 노래 등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고 인절미 만들기와 전통 한복 입기 등을 진행했는데요. 설을 미리 체험하고 여럿이 어우러져 즐기는 행사에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위로가 돼요. 설 전에. 왜냐하면 이렇게도 저는 이런 데 오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분위기 내기도 그렇고 만약에 애들 설 뭐 행사하면 막 애 데리고 가 놀고도 싶고 그래요.
저 태국에서 왔어요. 재미있었어요. 평인 한복 못 입잖아요. 오늘 입으니까 기뻐요. 떡국도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 나라 친구 생기고
좋죠. 보람 있고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더 많이 소황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전 모임 같은 거 있기는 있는데 근데 바빠서 못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이래 행사, 단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자주 참석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얼굴이 트여가지고 뭐 만나면 얘기하고 그렇죠.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결혼해서 사니까 한국 와서 서울에서 뭐 가끔 이런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같은 거 그런 거는 해요. 옛 것을 되새기는 이미 좀 그런 게 있죠.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많이 아쉬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다 보니 고향의 설 풍경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먹는 게 음식이 좀 틀리잖아요. 저는 설날마다 고향은 생각나요. 왜냐면 여기는 시댁이 없어요. 없으니까 좀 외로운 거 그런 거 있어요. 애들도 외롭고 아빠가 혼자라서. 설 잘 쉬고 부모님 건강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물조물 콩가루를 묻혀 인절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맛이?
네, 맛있어요.
이게 반죽이 지금 좀 식으면 모양이 나올 텐데
아직 너무 뜨거워서.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르기 힘든데 막 저기 네.
너무 작아. 언니 그만.
그러니까 못하면 연장 탓이지 뭐.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만든 인절미는 지역 경로당에 전달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설 당일인 오는 8일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설맞이 합동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국제선센터에서는 매년 설날과 봉축 기간 그리고 추석 전에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을 초청해 전통 문화 교육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천조 스님의 설명입니다.
그런 예를 이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한국말을 또 배우는 한국어 배우는 교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우리 문화를 배우는 걸로 해서 명절 때마다 명절 맞이 행사를 하는데 설날 당일에는 고향에 못 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 합동 차례를 같이 지내고 또 설날에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기념품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눌까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 차례를 같이 지낼 거예요. 옛날에는 따로 지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남북이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한 주민들과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합동 자리를 같이 지내는데 한 100명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자기 부상 열차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가 한국에서 운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된 것은 이미 2013년이었지만 그동안 상용화가 계속 미뤄져 왔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일반 승객들이 탈 수 있을지 기다려왔던 자기 부상 열차인데요. 세계로 연결되는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오늘부터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 그러니까 자석의 힘으로 바닥에서 약간 떠서 달리는 그런 열차라지요?
그렇습니다. 바퀴 없이 선로 위를 떠다니는 열차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도시 공간에 맞는 기능을 갖춘, 그래서 도시형 자기 부상 열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량에 부착된 그 전자석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레일에서부터 한 8mm 정도 떨어져서 이동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자기 부상 열차의 기술입니다.
열차에 바퀴가 없으니까 마찰음이라든지 소음도 당연히 적겠군요.
네, 제가 2013년도 이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할 때 타봤습니다.
네.
정말 레일과 본체가 접촉하는 면이 없으니까 뭐 진동도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열차에 레일이 마모될 일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도 또 한 60% 정도는 적게 든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기 부상 열차가 그래서 친환경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4년에 개발에 들어가서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제도라든지 정책적인 문제로 계속 기다려왔었답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하려다가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결함이 또 나오는 바람에 수정을 하느라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자기 부상 열차 시속 100km로 달릴 수가 있고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무인 방식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3단계 구간에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1단계 구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출발해 공항철도 용유역까지 6.1km 구간에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조용히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 영종도의 자기 부상 열차가 도시형 자기 부상 열차라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요?
자기 부상 열차가 고층 빌딩이 많은 거주지 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고층 건물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네.
이 열차가 개발되면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면은 차창이 자동적으로 뿌옇게 우윳빛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이 설치가 된 겁니다. 사생활 침해를 막아주겠다는 거죠. 이 한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인천 영종도의 자기 부상 열차를 도입한 이유가 또 중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이고 뭐 한국과 일본만이 이 상용화 성공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만약에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이나 일본의 기술력을 좀 엿보게 될 것이고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부상 열차를 도입한다면 아마 한국이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한국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용화에 들어간 한국형 자기 부상 열차 조금 있으면 어느 나라로 수출됐다 이런 소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랑감, 신부감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군요.
네. 어제 한국의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평균 22만 3,300달러 필요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산이나 연봉의 정도를 갖춰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결과인데요. 한 한국의 유명 결혼 업체가 최근 6년간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한국의 신부들은 어떤 신랑감을 좋아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여성들은 신랑감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성격, 경제력, 외모 이 순으로 살핀다고 하고요. 남성들은 신부감을 고를 때 성격, 외모, 경제력 순으로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직업에 따른 연봉이 고려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감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금융직 종사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부감은 가능하다면 공무원, 교사, 사무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호 순서가 나왔습니다.
네. 공무원과 교사, 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업의 안정성을 찾고요. 가능하다면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신랑감의 연봉 얼마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평균 5,400만 원 정도입니다. 5,400만 원이면 미화로 한 4만 4천 달러는 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고요. 네. 신부감의 연봉은 그보다도 한 800만 원 정도가 저는 4,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서 신랑감은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신부감은 4천만 원 정도 더 많은 연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력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곧바로 결혼을 하는 처녀총각들도 많았는데 이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면 결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2,300만 원이었습니다. 미화로 한 2만 달러가 좀 넘는다 이 정도 네. 수준인데요.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2000년에 남자 스스로 내가 결혼할 정년기다라고 봤던 나이가 31세, 여자는 28세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한 34살쯤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여자는 32은 되어야 결혼을 한다. 이렇게 3, 4년 정도 뒤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모도 빼놓을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선호 조건인데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잘생겨야 한다는 건가요?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뭐 잘생긴 외모면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외모는 키입니다. 어느 정도 키가 커야 하는가인데요. 2000년 이후에 아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나도 한국 남성이나 여성들한테 선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챙겨보셔야겠는데요. 남자는 평균 177은 넘어야 한다. 신부의 키는 164 정도는 되어야 한국의 신랑 신부의 눈에 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바람직한 신랑 신부감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오는 6월까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당원대회 또는 예비선거로 알려진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